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잘 배우고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장애물을 이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항상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자랄 때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안 되는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애쓰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하고 또 입술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의 영혼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애쓰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각성하는 사람이 드물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성도가 드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올바른 기도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기도문 중에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간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먼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할 때 귀찮은 어떤 한 단계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두 번째 간구의 핵심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웃 사랑을 위한 간구라고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도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게 이기적인 필요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 기도를 외울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내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것은 이 기도를 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주님께서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같이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기도를 할 때 항상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를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우리 주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즉시로 또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도록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후반부의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간구의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두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간구는 무엇을 위한 간구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간구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위하여서 영적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자기의 필요를 위한 것에 매달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 자꾸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우리의 이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간구에서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간구에는 비록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그 확신과 약속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다고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를 생각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회개해야 할 죄가 마음 가운데 생각나지 않아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우리의 삶에 있는 나의 행실의 거룩됨,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내가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단순한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좀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피실 때에 내 마음은 거룩하고 온전한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행실의 동기까지 살피면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율법 앞에 나는 험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행실과 그 동기를 살피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실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숨겨질 수 없고 우리는 행실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가 가득한 존재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항상 우리의 모든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도 구원 이후의 삶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며 그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죄를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짜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인가 하고 하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행실의 모든 동기와 태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죄들로 뒤섞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과 영혼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참으로 심히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고 도무지 하나님과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한가하게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받을 때라야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며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위하여서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라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를 올바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을 올바로 들여다보는 것은 잠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저 얘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진리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온갖 유혹이 그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결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그의 삶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주님의 이 간구의 명령은 죄에 대한 고백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시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의 죄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기에도 담대하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또 양심이 굳어졌을 때에 죄를 가벼운 것으로 대하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명령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불평을 할 때에 그것이 이 설교자들에게도 목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니까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매우 영적인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자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사함을 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전형적인 죄에 대한 가르침이 그런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간편하고 편리한 논리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고 희생 제사를 바쳤잖아. 그러니까 너의 죄는 다 용서받은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자유함을 누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죄를 인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양심과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고 그리고 짜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이 되려면 성령을 구해야 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영혼과 마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은 정말 복된 영혼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영혼의 눈을 뜬 자가 되고 자신의 마음과 행실의 모든 죄를 보고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죄 용서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위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나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죄 용서함에 대한 기쁨과 확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했으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회개가 그런 식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또 교회 가서 또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은 웃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는 그렇게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결코 짜증나고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죄악됨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위태로움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비로소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간구가 우리를 향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글들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자신이 잠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눈을 뜰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의 침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루를 바라보면서 이 하루 동안 하루의 삶 동안 내가 내 마음으로 내 행실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살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경건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형식적인 삶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일로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자백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안전하고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는 먼저 알려진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보는 생각, 불평과 짜증과 다른 사람들을 투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모든 죄들,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행실로 지은 죄들,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기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나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에 역사하실 때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들은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을 다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경관이 와서 보면 당신은 여기에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인식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다 고백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도 회개하되 내가 하나하나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죄책감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셔서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사함 받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그런 거짓 평강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간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즉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형제들과 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죄를 위한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회복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적인 곤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 어려움을 외면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형제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참으로 영적인 그런 곤란 가운데서 투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가 진정한 죄사함의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그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주님께 구하고 영적인 광명과 평안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가 서로를 향하여 지은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 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말합니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역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아,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의 고통을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함께 고통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만약에 누구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그 성도들이 함께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되어지고 덮어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낙심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기도에서 전제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단서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사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라고 하는 이 죄 지은 자를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빚입니다.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여 준 것처럼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우리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왜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까? 왜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손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가 있고 사람에게 대해서 끼친 손해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께 지은 죄라면 다르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가 있고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끼친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가한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끼친 손해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그가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용서를 청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도 결코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용서를 마치 내 원수나 나에게 무슨 큰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될 기회가 언제 생깁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정말 아, 저 사람이 미안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아, 아내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나에게 사죄를 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기꺼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그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백 데네라이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안 갚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넣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옥에 가두었을 때에 주인이 이 사람을 보고 부르다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평안하고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이 세상에 정말 화평을 가져오는 성도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